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사업을 위해 열려있고 우리는 다시 경쟁력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폐막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등으로 투자 환경이 개선됐다며 미국에서 투자와 고용, 사업을 하기에 최고의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일방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모두가 번영하고 모든 어린이가 폭력과 빈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공정하고 호혜적이어야 한다며 불공정한 무역은 결국 모두에게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무역 체계를 온전하게 복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 위협을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26일 유럽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러시아 항구도시 홀름스크와 나후카에 석탄을 하역한 뒤 이를 다시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별도의 서방 선박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 중 일부는 지난해 10월 일본과 한국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보기관 소식통들은 러시아를 통한 석탄 수출을 확인했으며 이 같은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석탄을 비롯해 북한의 주요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했었습니다. 통신은 하지만 북한은 안보리 결의 이후에도 적어도 세 차례 석탄을 러시아로 보냈고 그곳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가는 선박에 석탄을 재선적해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26일 관련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한국 경상남도 밀양의 한 병원에서 26일 아침 불이 나 37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도 있어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화재가 시작된 곳은 밀양시 세종병원 1층 응급실로 지상 5층 건물인 병원에는 당시 환자 100여 명이 입원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40여 대와 소방헬기 2대가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소방대원들은 짙은 연기로 인해 신속한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밀양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26분경 불을 모두 껐고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에는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국토부 등 5개 부처로 구성한 합동지원단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조사관 5명은 26일 이집트에 사형 집행을 모두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사형 선고를 모두 재검토하고 불공정한 재판이 있었다고 판단될 시 재판을 다시 할 것 역시 요구했습니다. 이집트 유엔 대표부는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은 이집트 사법당국 관계자들이 유엔 조사관들의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시나이반도 북부에서 이뤄진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의 군사활동은 민간인을 겨냥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집트 정부는 이달 초 국가비상사태를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를 통해 이집트 당국은 반군 등 적으로 규정된 세력을 소탕하는 데 더욱 큰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중동부 지역에서 26일 발생한 로켓 공격으로 최소 7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숨진 민간인 중 대다수는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가즈니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공격의 배후에 대해선 엇갈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즈니 지역 대변인은 VOA에 이슬람 테러 조직 탈레반 반군을 이번 공격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가즈니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반군들이 활동하는 지역 중 한 곳이며 정부군과의 마찰이 종종 발생했었습니다. 유엔 아프간 지원단은 2017년 민간인 사상자의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26일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한 해 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2.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3.2% 성장률과 비교해 소폭 하락한 수치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새해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자, 혹시 올해는 금연하겠다고 다짐한 분들, 완전히 끊는 건 어려우니까 계비를 좀 줄여보자 이렇게 계획을 수정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랬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암연구소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연구진이 담배를 하루 한 개비, 다섯 개비, 그리고 스무 개비 피우는 사람의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도를 비교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담배를 하루 한 개피 피울 경우 질병의 위험이 하루 스무 개비 피우는 사람의 5%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는데요. 연구 결과 담배를 하루 한 개비만 피워도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은 하루 20개비 피우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하루 한 개비 피울 때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여성에 비해 심장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연구진에 따라서 흡연량을 크게 줄인다고 해도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결국은 담배를 완전히 끊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8도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자,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4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2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강추위는 주말 내내 계속되겠습니다. 이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밧바다에서 1에서 2.5m를 일겠고 서해 북밧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5도, 신의주는 영하 16도에서 영하 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2도, 함흥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2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죠. 사랑하는 여인에게 마음을 열고 나의 영원한 사랑의 일부가 되달라고 노래하는 칼 칼튼의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다보스 포럼 폐막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혼자 가겠다는 게 아니라면서 번영하는 미국과 세계가 함께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병원에서 큰 불이 나서 최소한 37명이 숨졌고요. 중국 최대 명절 춘절 앞두고 중국과 타이완 간의 비행 항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폐막 연설을 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연차총회 이 다보스 포럼 폐막 연설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우선은 미국 홀로 잘 사겠다는 뜻이 아니라면서 세계가 함께 번영하자고 강조했고요. 모든 나라 어린이가 폭력과 공포, 가난 없이 자랄 수 있는 미래를 미국은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번영하자는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5분 동안 연설한 것의 상당 부분을 지난 1년 동안 미국이 각 분야에서 성취한 내용을 소개하는 데 할애했는데요. 미국 내 경기 호황, 또 중동의 극렬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IS 퇴치 성과,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 정책 등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가 강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다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번영하는 미국이 사업체들에게 개방하고 다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지금보다 미국에서 사업체를 만들고 투자하고 고용해서 성장시키기 좋은 때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세계 경제인들과 당국자들을 상대로 미국 내 투자 유치에 직접 나선 겁니다.
네. 자, 지금보다 미국에 투자하기 좋은 때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다는 걸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한 뒤에 대대적인 규제 철폐, 세제 개편, 특히 법인세 인하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Regulation is stealth taxation. The U.S., like many other countries, unelected bureaucrats.
네, 미국에서 반기업적이고 무책임한 규제를 단행하던 시절은 갔다. 규제 한 개를 만들 때마다 두 개를 없애도록 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공정한 국제무역을 강조했는데요. 미국은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반드시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것이라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불공정한 국제경제 관행에 눈 감고 있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각국 정부 당국자들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현장에서 연설을 들은 각국 기업 관계자들은 이 수사는 좋지만 현실적일지 의문이 든다 내지는 미국 내부 경제 성과만 너무 강조해서 국제 현실을 등한시한 것 같다고 평가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또 외신들은 더 이상 불공정한 국제 경제 관행에 눈 감고 있지 않겠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중국 등과의 무역 분쟁 신호탄으로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서 미국 통상 당국은 주로 중국과 한국에서 수입되는 가정용 세탁기, 태양광 패널 등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한국은 이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방침을 밝히고 중국에서는 미국산 제품에 보복 조치를 고려 중인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폐막 연설에 앞서서 다보스 현지에서 언론 인터뷰도 진행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다보스 현지에서 미국 경제 전문 방송인 CNBC와 대담을 했는데요. 여기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TPP는 전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미국의 주도로 추진됐던 태평양 주변 12개 나라 자유무역 체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이 그대로 발효되면 미국의 일자리가 유출될 거라면서 지난해 1월 취임 직후에 탈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1여년 만에 TPP에 복귀할 수 있다고 한 거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TPP가 끔찍하게 잘못된 거래였다면서 이 탈퇴 결정에 옳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이 현저하게 나은 조건을 얻어낼 수 있다면 TPP를 하겠다. TPP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과 호주 등 TPP 당사국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TPP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환영할 일이라고 밝히면서 미국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는 걸 설명해서 복귀로 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멜컴 텀블 호주 총리도 빠른 시일 안에 실현될 걸로는 보지 않지만 미국의 TPP 복귀는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이 TPP에 곧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TPP 복귀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지만 현저히 나은 조건을 얻어낼 수 있다면 이런 단서를 달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는 안 되고 재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TPP 당사국들은 이 재협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TPP 나머지 11개 나라는 최근 미국이 빠진 채로 최종 교섭을 마치고 오는 3월에 칠레에서 공식 서명식을 하기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밖에 다보스 포럼에서 또 어떤 일정이 진행됐습니까?
네,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예일대 로버트 실러 교수는 이 금융과 IT를 융합한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실생활에서 영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인 조지 소로스도 가격 변동이 심한 암호화폐는 이 통화의 기본 조건인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면서 각국에서 벌어지는 투자 열기에 대해서 거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큰 불이 났군요.
네, 26일 한국 경상남도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큰 불이 나서 지금까지 최소한 37명이 숨지고 143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가장 사상자가 많이 나온 참사라고 한국연합뉴스가 전했는데요. 다친 사람 중에 중상이 많아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나이 많은 환자들이 많아서 인명피해가 컸던 걸로 한국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발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대형 화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달 21일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서 29명이 희생됐는데요. 한 달 만에 비슷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되풀이되자 정부의 예방 대책이 미흡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6일 오전에 주재한 긴급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제천 화재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밀양 화재가 발생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병원 등 의료시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수습에 나설 걸 지시했습니다.
네, 야당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26일 긴급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해난사고를 정치의 극도로 이용해서 집권한 정부라면서 하지만 집권 후 8개월 동안 재난안전대비책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직접 대국민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텐데요. 자, 그런데 지금 중국과 타이완 간에 이 하늘길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음력설을 춘절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달 16일이 바로 춘절입니다. 중국은 워낙에 이 땅이 넓다 보니까 이 춘절을 전후로 연휴가 보통 일주일, 길게는 2주일씩 되기도 하는데요. 이 기간 본토 중국과 타이완 간의 대규모 인적 왕래도 이뤄집니다. 하지만 최근 타이완 교통부 산하 민용항공국, 이 민항국이 중국의 동방항공, 샤먼항공이 신청한 춘절 추가 임시 증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들 항공사는 이 춘절 연휴 동안 176편의 항공기를 증편할 계획이었는데요. 타이완 민항국의 거절로 무산됐습니다.
네, 이 타이완 민항국이 이 중국 항공사들의 증편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예, 중국이 이달 초에 타이완과 공유하고 있는 타이완 해협에 4개의 새로운 비행 항로를 일방적으로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타이완은 중국이 신설한 이 비행 항로들이 타이완 영공을 가까이 지나가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문제의 4개 항로 중에는 타이완 비행 정보 구역과 이 최단 거리가 10km도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중국이 항로를 신설하면서 타이완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타이완 대륙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타이완과 아무 협의 없이 타이완 해협에 항로를 신설한 건 타이완에 대한 결례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민간 항공을 의도적으로 이용해서 타이완의 정치, 군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타이완 당국은 현재 증편 거부뿐만 아니라 해당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편 운항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타이완은 현재 중국을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도 제소했습니다.
네. 자, 타이완의 반발이 뭐 상당한 수준이군요.
예, 전문가들은 타이완이 중국 항공사들의 증편 신청을 불허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강력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중국과 타이완은 60년 가까운 적대 관계를 끝내고 관광 활성화, 또 원활한 상호 방문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에 직항로를 개설했는데요. 중국은 올해 2주간의 춘절 연휴 기간만도 509편의 비행기를 증편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자, 중국은 타이완의 조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중국 정부는 오히려 차잉원 타이완 총통정부가 민간 비행 항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절의 항공기 부족 사태는 이 명절을 맞아서 편안하게 고향을 방문하려던 타이완 사업가들이라든지 타이완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중국보다는 오히려 타이완에 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선 당장의 보복이나 문제를 확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이 중국과 타이완의 갈등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에 이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는 차이잉원 총통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양안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새해 들어와서도 중국 군용기가 이 타이완의 영공을 근접 비행하는가 하면 중국의 항공모함이 타이완 해협을 지나가서 타이완이 바짝 긴장한 일도 있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전문가들은 타이완과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타이완을 강하게 압박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유화 정책을 좀 더 펼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식의 유화 정책을 펼칠 건지가 궁금한데요.
예, 예를 들어서 타이완의 젊은이들에게 더 높은 임금과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등 유인책을 써서 중국을 더 많이 찾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예.
예,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6개 성은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에 타이완 주민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는데요. 타이완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42만 명의 타이완인들이 중국에서 일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백악관이 불법 체류 청년들을 구제하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민 개혁안을 선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로버트 뮬러 특검을 해고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2.6%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일정을 앞당겨서 25일에 공개했군요.
네, 백악관이 이날 기자들에게 공개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역시 이 불법 체류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방안입니다.
네, 자 이게 바로 이 다카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다카라면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라고 해서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이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청년들을 드리머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 다카를 없애겠다고 해서 논란이 컸었는데 이 결국 이 드리머들을 구제해주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은데요. 이 드리머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현재 등록된 인원이 69만 명쯤 되는데 이민단체 추산에 따르면 등록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약 1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드리머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는 데는 최장 1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백악관 이민개혁안은 드리머의 부모들은 구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다카 해결 방안을 두고 미국 중앙정치권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네, 특히 민주당이 이 문제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서 최근에 연방정부가 3일 동안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보안 강화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물론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국경 장벽을 세우고 남쪽과 북쪽의 국경 보안을 추가로 강화하기 위한 신탁기금 250억 달러를 조성한다는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네, 결국 이 국경 장벽 건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드리머들을 구제해주긴 하지만 또 국경 장벽은 또 반드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밖에 중요한 항목으로 합법 이민 가운데 몇몇 항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자, 합법 이민이라면 비자 추첨 같은 그런 제도도 들어갑니까?
맞습니다. 이 미국의 이민 오는 비율이 낮은 나라 출신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이 미국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한 해 약 5만 명이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완전하게 없애겠다는 거고요. 그 밖에 현재 미국 시민권을 따면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제 배우자나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를 미국에 데려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게 이른바 이 연쇄 이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이 미국 시민이 되면 줄줄이 그 가족도 미국 이민을 허용한다고 해서 이 체인 이미그레이션, 연쇄 이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대략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찬반이 크게 엇갈릴 것 같은데요. 이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공화당 지도부는 백악관 이민 개혁안을 환영한다는 그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한 이민 개혁을 트럼프 행정부가 마무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각 당 강경파들은 백악관 이민 개혁안에 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네, 역시나 의원들도 성향별로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모양이군요.
네, 이 공화당 보수파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줄 수 없다며 이 드리머 구제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고요. 민주당 강경파는 국경 장벽 건설과 합법 이민 제한을 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또 정치권 외에 친이민, 반이민 단체 쪽에서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공개된 이민 개혁안이 몇 달 동안 계속된 논의의 결과물이고 굉장히 이 관대한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백악관이 제시하는 이민개혁안의 세부 내용이 나왔고 이제 이 논의는 연방의회 쪽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민주당이 이민개혁안을 예산안과 연계하겠다고 했는데 이 임시예산안 시한이 오는 2월 8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때까지 드리머 구제나 국경장벽 건설 등에서 합의가 나와야지만 이 예산안을 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연 연방의회가 백악관이 제시한 이민 개혁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특검과 관련해서 25일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군요.
네, 미국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신문 등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에 이 로버트 뮬러 특검을 해고하라고 명령했지만 도널드 맥켄 백악관 법률 고문이 사직하겠다고 위협하자 이 명령을 철회했다는 겁니다.
네. 자, 무슨 이유로 뮬러 특검을 해고하라고 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세 가지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모두 이해 충돌과 관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뮬러 특검이 과거 연방수사국 FBI 국장으로 있을 때 버지니아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골프장 측과 회원권 문제를 두고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을 대변하는 법률회사에 뮬러 특검이 최근까지 일했다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은 뮬러 특검이 이 특검에 임명되기 전에 FBI 국장 후보군으로 면접을 봤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뮬러 특검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지 못하니까 그를 해고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 맥켄 법률 고문이 이를 만류한 이유는 뭡니까?
뮬러 특검을 해고하고 난 뒤에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를 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맥켄 고문은 특검 해고가 대통령직을 위협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자신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위협했고 결국 대통령이 물러섰다고 합니다.
네, 자, 백악관이 뮬러 특검을 해고할지도 모른다는 말은 언론을 중심으로 종종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뮬러 특검을 해고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이 특검 해고는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해고를 고려한 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 뭐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말했고요. 또 백악관 대변인도 특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해고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계 경제 포럼 참석차 스위스에 가 있는데요. 이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Fake news, folks. Fake news.
What's your message
today? Typical New York Times fake stories.
Mr. Trump.
네, 가짜 뉴스. 뉴욕 타임스가 내보내는 전형적인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예.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관련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네. 자, 뮬러 특검이 조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죠?
네, 전체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측이 러시아 정부와 내통했다는 혐의인데요.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 주로 사법 방해 혐의를 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을 해고해서 FBI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에서 증언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변호인들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2주나 3주 뒤에 특검에서 직접 증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언이 실현되면 선서하고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나왔군요.
네, 연방 상무부가 26일에 발표한 통계인데요. 2017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환산해서 2.6%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주로 이 국내 총생산 GDP를 근거로 하는데 이 GDP는 한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을 말하죠. 이번에 나온 통계는 이 처음 나온 추정치고요. 앞으로 두 번 더 수정치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자, 경제 성장률이 2.6%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전문가들 전망치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 전망은 대략 3%였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4분기에 지난해 4분기에 성장세가 둔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미국 경제는 지난해 2분기에 3.1%, 3분기에 3.2% 등 이 3% 이상 성장했었습니다. 4분기 성장세가 둔화한 것은 이 기간 소비가 늘면서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재고가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네. 자, 이 GDP 외에 다른 항목의 지표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GDP 외에 중요한 것이 소비 지출인데요. 이 4분기 소비 지출이 3.8% 성장했습니다. 이 소득 증가와 집값 상승 그리고 세금 감면 덕에 이런 실적이 나왔는데요. 지난 3년 새 가장 빠른 성장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3분기 소비 지출은 2.2%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죠. 또 그 밖에 또 저축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신에 소비가 늘면서 수입이 13.9% 거의 14%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예. 이 소비 지출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다고요?
맞습니다. 이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소비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경제의 근간은 바로 이 소비 지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정하는데 예, 항상 이 물가 상승률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개인 소비 지출 이 PCE 물가 지수가 1.9% 상승했습니다. 이 지표도 역시 경기 회복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연준이 이 올해 또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연준은 올해도 지난해처럼 이 세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지난해 4분기 통계가 나왔으니까 2017년 전체 경제 성장률도 계산할 수 있겠군요.
네, 2017년 전체로는 2.3% 성장했습니다. 참고로 그 전해인 2016년의 성장률은 1.5%였고 그 전에 또 2015년에는 2.9%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 실적은 2015년보다는 못하지만 2016년보다는 좋은 수치입니다.
예.
하지만 뭐 4분기 성장률이 이제 겨우 이제 잠정치고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2.3% 성장이라면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한 거죠.
네, 이 트럼프 행정부는 3% 성장을 목표로 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세금 감면을 통해 미국 경제가 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나는 당신의 비너스, 나는 당신의 불꽃이라고 노래하는 바나나라마의 비너스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터키군이 최근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거주 지역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들 쿠르드족이 터키 내 쿠르드 테러 분자들과 연관됐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를 계기로 쿠르드족과 터키 사이의 갈등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의 시간은 쿠르드족과 터키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동정세 새로운 불씨, 시리아 쿠르드 반군 소탕전.
터키군이 최근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지역을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터키는 전폭기와 지상군을 동원해 쿠르드족 인민수비대 YPG를 공격했습니다. 터키는 YPG가 자국 남동부에서 활동하는 불법 조직 쿠르드 노동자당 PKK와 한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YPG 측은 PKK와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PKK와 연계된 YPG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샤나 야른 öbür gün kısa bir süre içinde Afrin ve Münbiş'ten başlayarak
에르도안 대통령은 서쪽부터 시작해 이라크 국경에 이르기까지 테러 회랑을 하나하나 절멸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시리아 쿠르드족은 이라크 쿠르드족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 격퇴전에 참여해왔습니다.
쿠르드족 고난과 투쟁의 역사.
쿠르드족은 현재 터키와 이라크, 시리아, 이란 그리고 아르메니아 산악지대에 주로 삽니다. 이들은 중동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민족으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독립된 나라를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서구 열강은 당시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쿠르드족에게 독립국 쿠르디스탄을 세워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고 오스만 제국이 분할되면서 쿠르드족도 다시 흩어졌습니다.
쿠르드족과 터키의 갈등.
터키에 사는 쿠르드족은 터키 인구의 15%에서 2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쿠르드족과 터키 사이에는 깊은 적대감이 존재합니다. 터키는 오랫동안 자국 내 쿠르드족을 철저하게 차별했습니다. 고유 언어 사용과 복장 착용을 제한했고 쿠르드 민족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78년 쿠르드 독립을 목표로 하는 PKK가 등장했고 PKK는 6년 뒤 무장투쟁을 시작했습니다. PKK가 무장투쟁을 시작한 이래 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만 명이 사는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PKK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탄압했습니다. PKK는 지난 1990년대 독립국 건설에서 광범위한 자치권 획득으로 목표를 바꾸기도 했지만 무장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3년에 휴전이 성립됐습니다.
IS 격퇴전에 참여한 쿠르드족.
PKK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페슈메르 가군과 연합해 IS에 맞서 싸웠고 시리아의 쿠르드 민주연맹당 YPD와 이들의 군사조직인 YPG도 국제연합군의 힘을 보탰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쿠르드족은 지역 정세가 혼란한 틈을 이용해 독립국가를 세운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터키는 이런 움직임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시 악화된 쿠르드 터키 관계.
2015년 7월 시리아 접경 지역 스르치에서 IS가 배후인 폭탄 테러가 발생해 쿠르드계 청년 33명이 숨졌습니다. PKK는 터키 정부가 이 테러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면서 무장투쟁을 재개합니다. 터키 정부는 휴전이 깨지자 테러와의 전쟁을 펼친다며 IS와 쿠르드 반군을 함께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로 터키 동남부에서는 지금까지 민간인 수백 명을 포함해 수천 명이 숨졌습니다. 터키는 2016년 8월 IS와 싸우는 시리아 반군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시리아 북부에 탱크와 지상군을 보냈습니다. 터키군은 알밥과 자라블루스를 점령했습니다. 터키군의 실제 목적은 YPG가 주도하는 반군 조직인 시리아 민주군 SDF가 이 두 지역을 장악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터키는 왜 시리아 쿠르드족을 공격하는가?
터키 정부는 시리아 북부에 있는 쿠르드 반군의 활동이 자국 내 쿠르드 분리주의 운동을 자극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IS가 와해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쿠르드족이 시리아에서 자치 지역을 설립하려는 것을 자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여깁니다. 터키는 이라크 북부에도 쿠르드족 독립국이 들어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초 미국이 쿠르드 반군이 주축이 된 SDF 반군 3만 명을 훈련하겠다고 발표하자 터키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SDF가 터키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터키 정부는 군사행동을 통해 시리아 북부지대를 평정하고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안전지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쿠르드와 터키 관계의 미래.
쿠르드족과 터키 관계는 당분간 악화 일로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가 시리아 내 쿠르드 반군에 대한 공세를 쉽게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군사 행동을 자제하라는 주변 나라들의 권고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스 ortaklarınızdan birine herhangi bir sınır tecavüzünde
미국과 동맹을 형성해 IS 퇴치 전에 앞장선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인 미국과 터키의 관계에도 긴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사태를 우려한다면서도 테러 분자들로부터 터키인들을 보호할 권리를 인정한다며 한 발 뒤로 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터키의 군사 행동이 쿠르드족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세계 최대 인터넷 상점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최고 경영자입니다. 1964년생인 베조스 최고 경영자는 미국 명문대학인 프린스턴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한 금융회사에서 역대 최연소 부사장 자리에 올랐지만 베조스 씨는 이 회사를 그만두고 30살에 인터넷 쇼핑업체를 설립했습니다. 199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모험적인 새로운 사업, 이른바 벤처 사업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베조스 씨는 어느 날 인터넷 웹사이트 이용률이 1년 새 무려 2000% 넘게 늘었다는 기사를 보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아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당시로서는 너무나 생소하고 위험 부담이 많은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조스는 결국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전자상거래회사 아마존을 세웠습니다. 베조스가 만든 아마존은 처음에는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각종 전자제품에서부터 옷, 음식, 장난감은 물론이고 고가의 보석에 이르기까지 온갖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아마존은 이제 전자상거래 분야를 넘어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유통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애플, 구글, 삼성 같은 회사들을 위협하는 초대형 IT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베조스 최고 경영자는 지난 1999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즈가 뽑는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베조스 씨는 아마존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언론과 우주항공산업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는 2000년 우주항공산업체인 블루 오리진을 설립했습니다. 베조스 최고 경영자는 또 2013년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제프 베조스의 재산은 최근 약 1044억 달러에 달합니다. 베조스 씨는 최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을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했습니다. 뉴스 잘하자기 오늘은 크루드족과 터키의 관계,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무언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을 때 아니면 그 일이 번거로울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Has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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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현은 귀찮거나 번거로운 상황 또는 일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골치 아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It's not a serious issue. But it is a hassle.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복잡해요. I hate texting. It's such a hassle. 나는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게 싫어. 정말 번거로워. I love that coffee shop, but getting there is such a hassle. 그 커피숍 좋아하는데 가는 길이 정말 번거로워. Hassle. Hassle. Hassle, hassle. 오늘은 hassl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이라크에 이어 시리아에서도 장악 지역의 대부분을 빼앗겼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전투를 끝내는 것을 고려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 데이비드 세터필드 근동 담당 차관보 대행은 최근 의회에서 미국은 시리아 등지에서 IS를 비롯해 다른 테러 조직을 완전히 소탕하고 그들이 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계속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샤르 알 아사드 없이 시리아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세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정치적 절차입니다. 세터필드 차관보 대행은 아사드 정권은 시리아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면서 이 정권은 테러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물론 앞으로 큰 어려움이 있지만 유엔 주도의 제네바 평화협상과 시리아의 선거제도 그리고 헌법 개정, 정치적 전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는 잠재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세터필드 차관보 대행이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향한 진전은 아사드의 동맹인 러시아의 일부 달려 있습니다. 세터필드 차관보 대행은 아사드 정권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54를 준수하고 제네바 평화협상에 참여하도록 러시아가 더욱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왜 그래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그건 바로 그렇지 않고서는 시리아 재건을 위한 자금 지원이 없을 것이고 러시아나 시리아도 국제사회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터필드 차관보 대행은 결의안 2254가 규정한 정치적 절차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사드 퇴진이 핵심이고 이는 외세와 이란의 영향력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사드 정권이나 러시아, 이란이 주장하는 어떤 승리에도 정당성과 진정성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사드 정권과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재건 자금을 보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터필드 차관보 대행은 미국 정부는 IS 격퇴, 시리아의 정치적 변화에 관한 진전, 이란의 영향력 차단 등을 포함한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리아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